민수기 말씀을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36장까지 있는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민수기 이제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 제목 외에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것이 민수기 책입니다. 광야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여정을 다룬 책이 민수기입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크게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출애굽 1세대를 다룬, 우리가 옛세대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1세대를 다룬 이야기이고, 그리고 25장 이후에 26장부터서는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라고 할수 있죠.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두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묵상한 내용들은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죠. 새로운 세대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근데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을 봤습니다. 그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인데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땅을 잘 살펴봤더니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소개했죠. 이들에게 심히 가축이 많았다. 그런데 가축이 많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인데, 이 전문가들 눈에 이 땅을 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정말 적합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들은 고지대입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대관령이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해발 고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대관령이 이렇게 고지대에서 그곳에서 낙농업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대관령에 가면 뭐 양떼 목장도 있고 대관령 목장도 있고 그런 고지대에서 이 낙농업들이 목축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보기에도 그 땅들이 보니까 초원도 초장도 잘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기르기에 정말 적합한 땅이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지휘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를 포함한 또 제사장과 여러 지휘관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부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왜 지휘관들을 만났는가?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 제안은 이들이 생각한 대로 그 길르앗과 야셀 지역,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이 가축이 많은 자신들의 지파에 아주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땅들을 자기에게 분배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들이 정말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축들을 기르기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5절 말미에 보니까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한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시기심을 살 만한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먼저 땅을 선점하고 그래? 다 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해야지. 그런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보다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이 요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지금 우리가 취할 테니까 우리로 거기서 살게 하고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 있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는 우리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큰 문제였을까?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두 원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쭉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하늘색으로 쭉 그어놓은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 지도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녹색 원 지역이 야셀과 길르앗 지역입니다. 지금 요단 동편 지역이죠.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달라고 하는 땅, 그 땅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저 가나안 지역입니다. 빨간 원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녹색 땅을 지금 우리에게 녹색 땅이 우리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은 건너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 요단강은 여러분들만 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이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6절을 보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모세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너희 형제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냥 여기에 앉아서 가만히 있겠다고, 너희는 싸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이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함으로써 나머지 지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억눌러서 또는 억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든다. 요단강으로 다 같이 건너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너희가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모세가 굉장히 격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가데스바네아도 바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코앞에 있는 그 지역의 가데스바네아였습니다. 그곳에서 정탐꾼들을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죠. 그곳을 정탐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는 자손들은 정말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가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그 악한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들려고 출애굽시켰냐 하면서 우리 절대 못 올라간다라고 밤새 통곡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때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이 땅은 요단 동편 땅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그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마치 가데스바네아에서 일어났었던 일과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때에는 절대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못 가겠다고 말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땅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 그곳까지는 우리가 가지 못하겠다.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사건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갈라집니다. 근데 그 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을 보시고 출애굽 1세대가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모세가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지금 반역하는 백성들, 너희들 결코 그 땅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유리방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써 다시 광야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다 죽었을 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바로 먼 얘기도 아닙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모두가 다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와 유사한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또 다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일어나고 있다. 모세가 여기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격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4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가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조상의 대를 이르러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너희는 너희 조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여서 멸망하였던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여서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여기서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서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서 멸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1세대의 잘못을 반복함으로써 여기서 다 멸절당하고 말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위기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스라엘은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게 될까요?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내일 본문입니다. 내일 꼭 나오셔서 김지영 강도사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기는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위기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제 이 턱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곳에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민수기가 보여주는 것은 그 위기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이나 미디안이나 그 왕들이 강하여서 그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게 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위기는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가 그것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민수기는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환경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큰 위협으로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의 이야기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두 지파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지금 위기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반역한 사건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집단적인 반역의 불씨에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적인 불신을 가져왔었죠. 우리가 아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본 것처럼 그 정탐꾼이라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백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지파, 전체의 비중에서 봤을 때는 작은 비중이에요. 이 지파의 사람들 때문에 전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협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자기들만 생각했을 때, 자기 좋은 것만 선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전체가 큰 혼란과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생각했을 때, 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을 때 공동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아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우리 자아가 늘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아입니다. 우리는 자아보다는 교회 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의식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아로서 존재합니다.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 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느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 각자 각자는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사적인 영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공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공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 아로서의 인식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 현실적인 이익을 생각할 때 공동체 전체를 큰 위협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전체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된다, 전체의 의견에 소수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르우벤 지파든 갓 지파든 이들도 이미 다수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집단 이기주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수가 모여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소수이든 개인이든 다수이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분별하여 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나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다시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아를 생각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또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앞에서도 늘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교회 아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선교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